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2022년 4월 11일 월요일에 뉴스통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주원입니다. 오늘은 뉴스통 방송이 500회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기도 한데요.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죠. 이날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가리는 날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임시정부 출범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1910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에 국권을 강탈당해 암담한 시기가 한반도에 도래했고요. 그 이후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19년 3.1 독립만세 운동을 시발점으로 조국의 국권회복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민족 지도자들로 구성된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되죠.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중심축이 됐고요. 광복을 맞이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정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됐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과 의지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들 하는데요. 한국 국민들은 취미 중 하나가 국난 극복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 한민족에게는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유전자가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자국의 이익에만 매몰된 강대국들과 여러 가지로 힘든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국난 극복의 DNA, 유전자를 가지고 다시금 잘 이겨내보자는 의지를 다지게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었습니다. 네, 월요일에 뉴스통도 수뉴스 세븐으로 시작하고요. 현재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은 코너도 함께합니다. 오늘도 알찬 뉴스 시간에는 한국의 산업 현황 등을 전해드릴 거고요. 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화제를 모으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는 피플 코너도 함께합니다.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생활 속 재미나고 유익한 과학상식을 알려드리는 퀴즈 시간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뉴스 7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수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11일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9만 928명 늘어 누적 1,542만 4,5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일요일 영향이 반영됐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2일 이후 48일 만입니다. 주 중간에는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있지만 방역당국과 국내 연구기관은 전반적인 감소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탈북과 정착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북한 이탈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과 심리검사, 치료관리까지 무료 지원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질병이 확인되면 치료비와 간병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봉호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는 6,800여 명의 서울 거주 북한 이탈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 9일 미국의 제퍼리스 금융그룹이 유아 인구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1인당 국내 총생산 대비 아이를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2위였고 이탈리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제퍼리스 금융그룹은 한국, 중국처럼 극동에 위치한 국가의 양육비 부담이 큰 이유로 교육비와 보육비, 보육활용 가능성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의 위협에 맞춰 훈련이나 준비태세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8일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핵 야심을 진전시키고 탄도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최근 정보감시, 정찰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훈련은 준비태세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동맹인 한국에 대한 약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북한 장사정포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이 2029년 개발 완료될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10일 언론에 배포한 유도무기체계 발전방향 자료를 통해 올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장사정포 요격체계 탐색 개발을 진행하고 2029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 개발을 공식화하며 밝힌 목표 시점보다 6년가량 앞당긴 겁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은 북한군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 및 군사보안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요격체계입니다. 계속해서 2위 뉴스입니다. 불란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1차 투표가 현재 시간 10일 오전 8시 불란서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불란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끼리 2차 투표에서 맞붙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임에 도전하고 구구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가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차지해 결선에 진출한다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뉴스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21세기 들어 가장 위대한 군사적 위협을 잃었다고 칭송하고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현지 시간 9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이날 존슨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국의 장기적인 지원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존슨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120대의 장갑차와 새로운 대함미사일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C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의 생생한 소식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북한 내 경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네, 최근 북한의 주요 시장 물가가 연일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요. 곡물, 연유, 환율 등 인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데일리인키 조사에 따르면 북한 시장 거래 품목 중에 물가 상승률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품목은 단연 연유인데요. 지난 4일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은 1kg당 평양은 13,200원, 신의주는 12,700원, 해산은 12,500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올 초와 비교하면은 무려 80% 가까이 급등한 금액입니다. 또 경유는 휘발유보다도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4일 기준 경유는 1kg당 평양 9,600원, 신의주 9,450원, 해산 9,500원에 거래가 돼서 올 초보다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유가 상승은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잖아요. 북한에서 이런 유가 상승도 이와 관련된 거로 보면 될까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이 연유 가격 폭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워낙 폐쇄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흐름보다도 훨씬 가파르게 전개되는 양상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각국의 유가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시스.com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9.381 위안이었는데 이게 북한 국돈으로 하면은 약 7,646원이에요.
네.
운송료나 무역, 유통 마진을 감안하더라도 북한 시장 내 거래되는 연유 가격의 상승폭이 훨씬 큰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북한의 이런 가파른 연유 가격 상승 원인은 뭐인가요?
네, 유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배경에는 당국의 유류 판매 통제 조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앞서 지난달 북한의 검찰 소조가 개인이 연유를 판매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에 돌입을 했고 또 개인이 시장에서 유류를 판매하다 발각될 경우에는 소유한 연유를 전액 몰수하고 있다는 그런 조치에 대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게 다 연관이 되어 보이고요. 또 국제유가 상승과 북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유류 수입 부담이 커지자 국가 또는 기관을 중심으로 유류를 우선 조달하기 위한 공급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된 조치가 잇따라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 조치가 이어지면서 유류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류 가격이 상승이 되면은 다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텐데요. 다른 시장 물가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네, 쌀과 옥수수 같은 곡물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북한 시장에서 쌀 1kg은 평양에서는 5,100원, 신의주에서는 5,300원, 해산에서는 5,4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역시 올 초와 비교했을 때 10%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옥수수 가격의 상승세는 쌀보다 더 가파른데요. 4일 기준으로 옥수수 가격이 1kg당 평양 2,730원, 신의주 2,700원에 판매가 됐는데 올 초보다 25%가량 오른 금액입니다.
이 곡물의 가격이 오르면 이게 우리의 의식주 중에서 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북한 당국은 앞서 지난 2월 16일이었죠.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서 간부나 주민들에게 돼지고기와 달걀 등 식료품은 물론 생선과 과일, 채소 이런 특별 선물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쌀이나 강냉이 같은 식량을 중심으로 공급을 했어야 한다며 비판을 뒤이어서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선물 공급도 일부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고 합니다. 국경 지역의 한 주민은 올해부터 화물 빵통에 쌀이며 밀가루며 꽝꽝 들여왔다는데 우리한텐 들어오는 게 전혀 없다며 계약을 맞아서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교복을 지급했는데 이런 걸로 당장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장 먹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또 다음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4월 1일 새로운 학년 새학기가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생활고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출석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요?
네, 양강도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요. 지난 1일부터 새 학년이 시작이 됐는데 해산시 소학교와 초고급 중학교에서 각각 40%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생활고로 인해서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 해산시의 경우는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이전에도 학생들의 출석률이 100%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이었어요. 평균적으로 70%의 출석률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낮아져서 현재는 절반 수준밖에 유지하지 못한다는 게 현지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마음도 너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소식통이 전한 소식은 이제 학생들 속에서 결석생이 많은 것은 생활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각종 학습장과 책가방 등 학교에 갈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 데만 중국 돈으로 2천 위안이나 들기 때문에 네. 학교에 가는 걸 포기하는 가정이 많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금액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주민들에게 저희가 아까도 물가 상승 얘기도 전해드렸는데 네. 이게 주민들에게는 정말 버거운 금액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좀 가슴 아픈 이야기 전해드릴 게 있는데 이 해산 소학교 2학년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의 이야기예요.
네.
부모 구실을 못해 하나뿐인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죄책감에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용품 준비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느냐 이런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열린 전원회의에서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복과 가방을 빠짐없이 공급하라 이런 과업을 제시한 바 있고
네.
실제로 이런 조치들은 지금 다 시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새로 입학한 학생들에게만 교복과 가방이 공급됐고 새 학년으로 진급한 학생들에게는 공급된 게 없을 뿐더러 현장에서는 50%나 되는 학생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 내에서 연유 가격 상승 그리고 이어지는 곡물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고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 늘고 있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이야기들만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북한 당국이 가장 챙겨야 할 일은 미사일 발사나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을 지켜나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아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장수 보이그룹 빅뱅이 최근에 발표해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노래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들어보시죠.
이듬해 질녘 꽃 피는 봄 한여름 밤의 꿈 가을차 겨울 내린 눈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더 알찬 경제 뉴스와 각종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한국경제TV의 김원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근 한국의 주요 기업 실적 등 한국 산업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로부터 계속해서 호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이 62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인데요. 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 0.56%, 영업이익은 1.66%씩 증가했습니다. 부분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 호조가 이 같은 결과를 냈다. 이렇게 현재 업계에서 분석하고 있고요. 실제로 신제품 갤럭시 S22 시리즈는 지난 2월 전 세계 70개국 사전 예약에서 전작 대비 2배 많은 사전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도 판매 6주 만에 100만 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이는 작년 나온 전작인 갤럭시 S21에 비해 2주 빠르고요.
네.
2019년 출시된 갤럭시 S10보다도 4일 빠른 규모입니다.
네, 엄청난데요. 이 접었다 폈다 하는 손전화인 삼성 갤럭시 폴 더블폰 시리즈도 크게 히트를 쳤는데 이 뒤에 나온 스마트폰은 더 역대급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 하면은 또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은 어땠나요?
이 부분도 이제 선방했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반도체 D램 가격 하락에 대한 좀 우려가 컸어요.
네.
하지만 데이터 센터 등 수요가 좀 받쳐주면서 D램 가격은 1분기에 한 자릿수 하락에 머물렀습니다.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이제 잠깐 좀 설명드리다 네. 보면은 각 기업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좀 가지고 또 그 정보를 여러 각 기업마다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거나 그 정보를 토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방향을 정하는 그런 어떤 센터를 이제 한국에는 있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점차 인터넷상에서 계속해서 여러 사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 안에 이런 반도체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D램이 더욱더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좀 상승했고요. 실제로 이 D램 가격은 1분기 한 자릿수에 좀 하락했다. 이게 뭐 하락했다고만 해가지고 우리가 아,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사업이나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방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1분기 반도체 부분 매출액은 179억 달러, 영업이익은 65억 달러가량으로 각각 추정이 돼요. 업계 관계자는 디램 가격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지만 삼성전자는 서버, 모바일, 그래픽 등 첨단 공정 제품과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높이면서 비교적 준수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 연초는 반도체나 IT 기기는 비수기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일단 과거에는 연말에 각종 할인 행사나 이벤트가 몰리면서 3, 4분기에 뭐 업체 간 치열한 매출 경쟁을 벌이다가 네. 1분기에는 생산을 줄여가자 이러면서 좀 쉬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요.
아,
그런데 요즘은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뭐 데이터 서버, 데이터 센터 등 이 메모리 시장의 큰 수요처로 떠오르면서 계절적 요인이 예전과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를 연초로 앞당긴 것도 호실적의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2분기부터 수요 회복에 따른 메모리 가격 반등이 예상됨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비단 1분기에 이런 호실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계속해서 이런 실적이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죠.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코로나19 등으로 세계 경제가 힘든 상황인데도 이 삼성전자는 다방면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어땠나요?
예,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도 이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네.
올해 1분기 역시나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의 올해 1분기 매출은 171억 달러, 영업이익은 14억 6,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18.5%, 6.4%씩 각각 증가한 규모입니다.
LG전자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낸 배경은 뭐였나요?
LG전자는 이제 스마트폰, 텔레비전 화면 등과 같은 디스플레이에서는 좀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판매력을 자랑하죠. 그러니까 오브제 컬렉션, OLED TV 등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제 고품질, 고가격 제품 판매 증가가 주요했습니다. 더불어 계열사인 카메라 모듈 업체 LG 이노텍의 실적 호조도 LG전자의 전체 실적에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LG 이노텍의 매출 중 미국 기업 애플이 이 회사의 부품을 사다 쓰는 비중이 70% 이상이에요. 애플의 아이폰 13 판매량이 양호하게 유지된 점이 매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이 조직의 역동성 제고 차원에서 진행한 전사의 인적 구조 쇄신 비용이 반영되면서 네. 최종적으로 시장 기대치와 많은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인적 구조 쇄신을 위한 비용이라고 하면 이제 희망 퇴직 등 이제 퇴직금 비용 등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이로 인해서 좀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기업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는데
네.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임직원들의 어떤 안위를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일에 대해서 이제 부여를 해주지 않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일정 금 자금을 줄 테니까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라 뭐 이렇게 한 거죠. 예.
네, 인적 구조 쇄신의 영향도 있긴 했지만 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여러 위기를 돌파하면서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성장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텐데요. 이런 기대감 덕에 지난해 한국 국민의 주식 투자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해의 경우 2020년에 비해서 이제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한번 좀 갈아치웠어요.
네.
작년 말 기준 가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취득 잔액이 각각 7,702억 달러, 62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그 경제통계기구에선 한국 국민들의 주식 투자 규모가 늘어난 것은 소비 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소비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도 경제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각 그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나아지다 보니까 소비가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인 한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경제 성장 덕에 주식 시장이 호황이었다는 건데요. 이제 궁금한 건 이 향후 흐름이잖아요. 어떤
예.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예, 주식 투자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추세인 만큼
네.
투자금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뭐
매번 제가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네.
각 금융기관, 은행이나 이런 데서 금리를 높이면은 아무래도 이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제 네. 돈을 빌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면 돈을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지금 금리 기조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금도 역시나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제 주식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됐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현재 지금 좀 잠잠해지고 있죠. 이에 따른 기업들의 성장이 더 돋보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금 더 관망하자, 지켜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등 긴축,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 세 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각 경제지표 결과를 꾸준히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5월에 또 다른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어서 불안하긴 한데요. 또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치솟는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급등하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초였죠. 비축유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서 723만 배럴을 한국 정부가 추가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비축유 160일치 9,700만 배럴 중 8.8일치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앞서 결정한 5.4일치에 더하면 전체 규모는 약 14일치에 해당하죠.
네.
한국 관련 담당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에너지기구와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 국제에너지기구, 그러니까 IEA라고 하는데요. 석유 공급 위기에 좀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1974년 설립된 에너지협력기구예요. 한국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미국, 영국, 도이칠란드, 불란서 등 31개국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치솟는 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탓이 큰데요. 원유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 이번 결정이 유가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결정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 국제 유가는 조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요. 지난 7일 기준 국내로 수입되는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7.4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두바이유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최고치와 좀 비교하면은 23.8%가량 좀 하락한 수준인데요. 실제로 이게 아직은 체감되지는 네. 않아요. 이제 전체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눈으로 보이는 지표로 나오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지만 아직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이제 차량을 운행하면은 기름값이 그대로 그쵸, 나타나고 네. 있잖아요. 아직 제 눈에는 기름값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석유 시장에 안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영향을 줘야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석유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좀 그렇지만은 좀 아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략 하락세가 좀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난 3월 비축유 방출 결정 이후에도 시간이 뭐 바로 뭐 즉각 반응이 나타나긴 했지만 두바이유가 다시 상승했던 좀 전력이 있어요. 정부는 또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오는 5월부터 석 달간 유류세 인하폭을 이전 20%에서 10%포인트 상향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가장 큰 인하폭이에요.
네.
예컨대 이를 적용하면요. 휘발유 리터당 164원에서 82원을 추가로 깎아주고요. 기름값이 246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런데 이미 절대적 기준이 되는 유가 자체가 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인하 효과는 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유가 상승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제 경제학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경제가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네.
그러면은 이제 석유 수요가 많겠죠. 수출하는 네. 국가들이 있어서 수출하기 위해서 뭐 배를 쓴다거나 항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석유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유가는 높아지고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두 국가가 그 전 세계 석유를 차지하는 그 비중이 한 20%가량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로 인해서 지금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를 계속해서 좀 그 압박하는 경우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수출을 막는다던가. 그러면은 러시아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석유들이 계속해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계속해서 지금 유가가 상승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돼야 지금 유가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한국 주요 기업들이 호실적은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올해에는 유가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석유 시장의 안정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평화롭게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2003년에 데뷔해 인기를 누렸던 음악그룹 러브홀릭이 2004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스카이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월요일마다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 전해드리는 피플 코너를 이정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보나요?
네, 미국의 유명 투자 전문가 한 분을 만나볼 텐데요. 짐 러저스, 러저스 홀딩스 회장입니다. 러저스 회장은 세계에서 유명한 투자가 중 한 명인데요. 특히 남북의 평화와 북한의 경제 발전에도 관심이 많아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러저스 회장이 그 파주시 남북협력 고문직을 맡기도 했다는데요. 짐 로저스 회장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 북한에 대한 투자도 관심이 많기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번 파주시 남북협력 고문직에 위촉됐다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건가요?
네, 로저스 회장은 지난 4일 파주시 남북협력 고문직을 맡기로 했는데요. 파주시에 따르면 러저스 회장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둘러싼 정책 제언이나 자문 등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남북철도 건설, 개성공단 재개, 비무장지대 평화생태 관광지 투자 개발 등에서 정책 제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종환 파주시장은 러저스 회장이 그 고문 위촉 제안을 수락했다면서 파주시가 러저스 홀딩스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경제, 문화, 교류,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짐 로저스 회장이 이렇게 남북협력이나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점점 더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로저스 회장은 세계 3대 투자가에 속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워런 버핏, 저지 소로스와 함께 그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린다고 합니다. 로저스 회장은 미국인 투자 전문가인데요. 1942년 10월 19일 앨리버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 땅콩을 팔고 또 야구장에 팬들이 남기고 간 그 빈병을 주워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미국의 명문대학교인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과를 공부했고요. 이후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철학, 정치학, 경제학을 공부합니다.
네, 이후 전 세계에서 전설적인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를 만나서 투자회사를 함께 설립했다고 하죠.
네, 대학을 졸업한 러저스 회장은 1969년에 함께 일하던 동료였던 조지 소로스와 퀀텀 펀드라는 그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퀀텀 펀드는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특히 1974년에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회사 사정은 위기에 처합니다. 그는 당시 예일대학 동문회에서 나는 예일대학 동기 중 가장 먼저 파산 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근심이 컸다고 하고요. 하지만 퀀텀 펀드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1970년부터 80년까지 10년 동안에 무려 4200%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거둡니다. 이게 엄청난 그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이 기간 동안 그 스탠더드 푸어스 500 지수가 그 성장 지수가 47%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짐 로저스의 이 같은 수익률은 아직도 전설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짐 로저스 회장의 이름이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거는 이런 전설적인 투자 성공담도 있지만 세계 일주를 떠나면서부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로저스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 그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 일주를 떠나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그 아내와 함께 떠났다고 네. 합니다. 그는 평소에 돈을 충분히 벌면 그 자유롭게 세계 일주를 하는 게 꿈이라고 말해왔는데요. 투자로 대박을 친 로저스 회장은 1990년부터 91년까지 전 세계 52개국을 돌아가면서 무려 지구 둘레 두 바퀴 반에 해당하는 10만 4천 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엄청난 장기간 여행을 한 건데요. 네. 황량한 사막지대부터 전염병이 창궐하는 아프리카의 밀림지대, 또 전쟁을 겪는 국가 등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그의 세계일주 기록은 그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일주를 할 정도로 너무 멋있는 분 같은데요. 네. 지금 로저스 회장은 공격적인 투자가로도 잘 알려져 있죠. 또 네. 한때는 중국과 미얀마 등 독재 국가에 대한 투자도 관심이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로저스 회장이 투자 대상으로 자주 언급한 국가에는 중국, 북한, 미얀마 등의 국가가 있는데요.
네.
이는 로저스 회장의 투자 성향이 공격적인 성향이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는 국가 주도하에 성장 속도가 빠른 국가에 투자할 것을 강조해 왔는데요. 중국이 대표적입니다. 로저스 회장은 개혁개방 초기에 그 남들은 겁나서 진출하지 않았던 중국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낸 바 있는데요. 특히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이 그 개혁개방의 후유증을 겪고 있을 당시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저스 회장은 중국 시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 것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네.
당시 이 말에 많은 투자가들이 좀 갸우뚱했지만 중국은 로저스가 전망한 것처럼 미국과 결혼은 세계의 2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세계 2대 경제대국이 될 만큼 네. 중국의 경제는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죠. 짐 로저스 회장이 북한 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로저스 회장은 한반도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남한과 북한이 함께 했을 때 그 시너지, 이익 극대화가 어마어마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단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의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한 것들은 전제도 하고 지지하면서 대북 투자론을 강조해 왔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는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등 앞으로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입장을 보여왔고요. 그는 2019년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지금의 북한은 1981년 중국의 모습과 같다면서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로저스 회장이 남북한의 협력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것 역시 경제적인 효과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통일 한국과 북한은 그 기회의 땅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네.
그는 지난 2월 평창 평화 포럼에 참석해서 분단이 해소되면 막대한 규모의 국방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돼서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는 남한과 북한이 하루빨리 분단 상황을 해소하고 국방비에 쓸 돈을 대신에 인프라, 국가 기반 시설 확충 등 더욱 생산적인 자원에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로저스 회장은 지난 1월과 2월에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들 만났을 때에도 북한에 강물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군사분계선이 없는 한국은 세계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루빨리 분단 상황을 해소하고 군사력 증강에 쓸 돈을 더 생산적인 데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어 화합하며 발전하는 통일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가치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정철 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과학상식 퀴즈, 그러니까 과학상식 맞춰보기 시간입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도 각자 답을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 갑니다. 이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진짜로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이 질문은 참으로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논쟁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닭과 달걀은 언제나 모두 존재한다고 답했고,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닭보다 달걀이 먼저라고 주장했죠. 종교계 해석도 분분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성결 구절을 그대로 해석하면 달걀보다 닭이 먼저라고 했고요. 시간이 늘 순환한다고 보는 힌두교와 불교에선 먼저라는 개념이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010년 7월 영국의 과학자들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가장 근접한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달걀 몸속에 달걀 껍데기의 형성 속도를 높이는 오버클레딘 17이라는 성분을 발견한 것이죠. 즉, 달걀은 닭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훗날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기독교의 주장과 같이 달걀보다 닭이 먼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4월 12일 화요일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4도, 청진 7도, 해상 9도, 강계 10도, 신의주 11도, 사리원 해주 12도, 개성 함흥 13도, 평양 원산 1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7도, 해산 12도, 청진 13도, 해주 15도, 강계 17도, 평양 신의주 개성 사리원 17도, 함흥 원산 19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과 오후 모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요.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에서 1m로 일겠고요.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3% 상승한 배럴당 98.2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도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4% 상승한 1945.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4월물 가격은 온스당 24.81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37.17원입니다. 윤재원의 과학상식 퀴즈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4월 11일이 1919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기념일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중국 상하이는 현재 중국 경제의 중심축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중국은 상하이와 여러 도시들을 완전 봉쇄하고 있죠. 큰 경제적 타격까지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치명률이 대단히 높은 새로운 전염병을 막기 위해 그러는 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봉쇄를 당하고 있는 상하이시의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식료품이나 생필품들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폭동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매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분이 전 세계와 한반도의 이 어려움들을 신이라도 내려와 단번에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계가 서로 연결된 요즘 세상에는 다른 나라의 어려움이 우리나라의 어려움으로 곧장 연결되곤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류가 다 같이 행복하고 건강한 것이 곧 우리 모두의 행복과 건강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양정화, 이정철,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윤주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영원한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 씨가 2008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라디오를 켜봐요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당히 낭만적으로 들리는 라디오를 켜봐요라는 말이 북한에서 라디오를 켜고 한국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위험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저려오기도 하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밤도 편안하게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그렇게 슬픈 표정 지을 때